오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성화를 높여드립니다. 주의 존전에 저희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시며, 마땅히 알아야 될것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수 있도록, 삶의 열매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없어지면, 사사가 죽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한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것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어떻게 가르치셨는데 매일 함께 하시면서, 그 임재로 그리고 매일 만나를 내려 공급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품 안에서 그들이 살았는데 그래도 그 후에 그 사람의 수명이라는 거 생각할 때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냥 믿음으로 후손에게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뭐 광야 시대에 그러한 얘기, 출애굽할 때의 그런 얘기 정도가 아니라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로 이끄셨는지 그것조차도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새기지 못하고 금방금방 하나님을 떠나는 거를 볼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그런데 우리가 그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에게 십자가가 바로 네 앞에 있는데 잘도 세상의 다른 이론이나 다른 말들 잘도 받아들이고 니들이 정말 잘도 한눈을 파는구나 라고 얘기하듯이 그것이 남의 눈에 티는 알아도 자기 눈에 들보는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되는 그 행동들을 말씀 속에 비춤 받아보면은 결국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없는 듯이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에 이끌려서 생활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때참 인간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예나 지금이나 오래 참으시고 더디 노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또 건져주시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거를 우리가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때와 지금과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있나? 그들은 사사가 죽으면은 하나님을 전할 사람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백성 전체가 우상숭배로 빠지고 세속적이 돼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각각에게 성령이 임하여 계시니까 세상이 다 타락해도 우리 안에 계신 자신 안에 임하신 하나님을 좇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갈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든 백성이, 모든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내 안에 말씀이 뿌려졌다면 이거는 나와 하나님 관계이지.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나도 같이 범죄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다 범죄를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내 마음과 내 믿음이 지켜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구속제물이 되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이, 그 하나님 자신이 이제 육신을 입고가 아니라 영으로 우리 안에 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영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임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사가 그 있는 동안에 그 나라에 평화가 임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이 있든지 주님 안에서는 화평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 가르치심 속에서 우리는 마땅히 가야 될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생명길입니다. 다른 모든 길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가도 그 궁극이 결국 죽음에 이르는 문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아무리 평탄한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다 가는 안전한 길 같아도, 그것이 죽음으로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되고, 멸망을 받아야 된다면,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안전하다, 모두가 같이 가니까 괜찮아. 세상 모든 사람 다 그러는데, 뭐, 네가 뭐 잘났다고, 모든 사람이 택하는 게 그래도, 진리 같고,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게 뭔가 그 정통성이 있는 것 같은 그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얘기를 할 때, 민주주의의 반대는 사회주의죠. 그러면은, 민주주의가 많은 사람들의 대다수의 의견을 그 정의로 놓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민중들, 국민들이 대다수가 원하는 것, 그것을 좇아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진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 신분주의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든지 훌륭한 사람의 그 말의 영향력 속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친히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체험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내 마음을 주장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수정시켜서, 감화 감동해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마음 먹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성경에 써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다가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우리는 말씀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성경 안에는 사람의 얘기도 써 있고 천사 얘기도 써 있고 사탄의 얘기도 써 있고 물론 하나님의 얘기도 써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살림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도록 그분이 하게 하신다는 얘기가 성경에 써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소개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잊어버리고 또 기억한 것도 우리가 떠오르지 못하고 산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도록 그분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생각할 때 사사시대의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많은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더욱더 변명할 수 없는 그러한 지금 절대적인 은총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때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와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랬습니다라는 것은 더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무시했습니까? 언제 듣지 않았습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서 그들에게 전하게 안 하면 그들은 알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성령을 모신 우리들은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아서 몰랐습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듣는 귀가 안 열린 거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그 자세가 아니라 자기의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세상에 가르치는 대로 벌써 생각하고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도 떠나는 것도 물론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가르쳐 주고 어떤 사람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은사를 많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지만은, 그러나 말씀대로 깨닫고 사는 그 자체는 생명의 법칙이니까, 말씀대로 행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는 복음의 능력이지, 그거는 어떤 사람들에게만 준 그런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만 말씀대로 살고 성도들은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성도라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성령을 모신 자들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임하셨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이미 가진 자들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안에 성령님을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한국 사람이요. 그리고 여자요. 또뭐몇 살이요? 누구 아내요? 누구 엄마요? 누구 딸이요? 뭐 내가 사회적으로 뭐 어떤 고향에서 태어나서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직장, 자기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말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어떠한 것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거는 오직 내 안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낳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그것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내 안에 있어.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그러한 말씀, 그러한 그 하나님의 통치, 지배, 그를 받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살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삼손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악행을 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여서 40년 동안이란 긴 시간을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억압받은 종살이 생활을 합니다. 연태까지의 어떤 그 외제로 인한 억압된 기간보다도 긴 기간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 20년 동안 억압받았던 것이 드보라가 태어날 때의 그 상황이었, 드보라가 사사로 일할 때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껏까지는 제일 길었어요. 그리고 에훗 때, 입다 때에 모압 사람, 암몬 사람에게 18년이라는 그긴 시간을 또 억압당했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네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외국의 왕들에게 건네준 것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돼서 그들의 방패가 돼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승리로 이끄는 그 손을 떼신 것 뿐이에요. 그들이 믿고 그들이 따르고 그들이 줬던 그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이 고통받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벌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사람의 괴를 쫓으면, 악인의 괴를 쫓으면은 자기 괴에 자기가 빠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나 너희들 구원 안 할 거야.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 보고 너 구원해 달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돈을 쫓아가면은 그래, 그 돈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한번 해봐. 너 그렇게 공부, 그렇게 일, 그렇게 자기 의를 내세우고 그렇게 사람 좋아하고 그렇게 세상에서의 평가나 그거에 귀 기울이고 너 그렇게 자꾸 가. 그렇게 해서 네가 행복해지는 한번 해봐라. 너 그렇게 해서 정말 너의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좋은가 해봐라 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건 벌하고 달라요.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는 게 악한 병이지만은 그런 병에 걸리는 것 같은 거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짓게 하게 하셨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가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어디를 향하고 있고 무엇을 섬기고 있고 무엇을 중요시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릴 때 사실은 하나님이 아프고 하나님이 화나고 하나님이 슬픈 입장이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예수 저기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하셨는데 아프고 슬프고 화나고 그러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하신 것은 아닙니다. 블레셋에 40년 동안을 그렇게 당하는데요. 우리가 일제 36년이라고 그럽니다. 나라 이름도 뺏기고 글도 뺏기고 말도 뺏기고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아서 아직도 일본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마음이 심장 고동이 정말 그 한이라고 그럴까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태어나서 그때 겪지 않았어도 일본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미워해야 마치 한국을 사랑하고 애국하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일으킬 만큼 한국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가진 그러한 가져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이어받는다 그럴까 그렇게 심어지는 거예요. 왜? 종살이했다. 그들이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압제했다. 그거죠. 우린 당했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에 당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어려웠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제 사사가 생겨나는데 여태껏은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실 때 찾아오시거나 뭐 해서 다 성인이었어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에 정말 그 일을 할수 있을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직 뱃속에 생기지도 않은 태 아이를 주시면서 그 아이를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꼭 태어나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할수 있고 무엇이 이렇게 어떤 성격이 그게 다 정해진 다음에가 아니고 그 전에 그가 태어나기 전에라도 하나님은 선택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부터 그 예지된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것이라는 게 예지된 사람이 몇명 있습니다. 제일이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분의 삶, 그분의 죽음까지도 다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는 저도 아이를 넷 낳는데요. 그렇지만 엄마지만 내 뱃속에 생긴 아이지만 이 아이가 산의 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어떤 삶을 살지 어떠한 성품을 가질지 그거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뱃속에 아기를 갖고 있는 엄마조차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택하심은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부모에게 알려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요 시대에 누구누구의 아이로 이렇게 해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지만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말을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엘리자벳에게 잉태될 때도 불임의 여자 그 엘리자벳에게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면서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것을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얘기했지만은 그 사가랴가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벙어리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삼손도 지금 엄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는 본래 임신하지 못하고 그가 불임의 여자기 때문에 출산하지 못했는데 네가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나실이라는 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거다라는 얘기예요. 너를 통해서 태어나지만 너에게 아들을 주겠지만은 그 아이는 하나님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나실인의 규례처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사실은 나실인의 이게 규례지만은 지금 엄마 보고도 그렇게 얘기하는 너는 삼가? 뭐그 시대에 여자가 포도주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에 그 엄마도 그렇게 하지 말으랍니다. 포도주와 그 포도로 만든 어떠한 것도 신포도주, 독한 술, 또뭐그 생거래도 하여튼 그 포도에 관한 것들을 못 먹게 했어요. 우리가 왜 나실인이 포도즙이나 술을 먹으면 안 되나? 왜 포도를 먹으면 안 되나?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면은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물론 취하면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취기로 인해서 어떤 그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든지 그러한 영적으로 막지 못한 그러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설명이 없어요. 하지 말려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잠언에도 왕인 아들에게 독한 술 먹지 마라. 네가 취하는 거가 왕에게 합한 것 아니다. 뭐 지금도 술이라는 거는 너무나도 실수를 많이 할수 있는 그러한 정말 자기의 인격을 바뀌고 자기의 어떠한 분별력이나 그 절제력 그런 것들을 마비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붙들고 저기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이 취한 대로 운전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동차는 똑같은 자동차라도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운전을 하면은 그 자동차가 흉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도 다치고 사람도 다치게 할 만큼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상심할 때 술을 먹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 슬픔이나 그 상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잠을 잔다. 술이 좋은 것 같지만 위로제가 되는 것 같지만 술은 결국 술이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먹어버린다. 그 사람의 정신력을 기분 좋게가 아니라 마비시키고 분별력과 자제력을 판단력을 잃게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금해야 되는 첫 번째가 지금 독한 술, 포도즙으로 만든 어떤 술이라도 먹지 말합니다. 두 번째가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사실은 나실인의 규례에는 시체 같은 거를 만져가지고 몸을 부정하게 말아라예요. 그렇지 거기에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는 없었는데 율법에 나온 그 나실인의 규례는 없지만 그러나 삼손의 경우에는 그것도 먹지 말아라가 더 부과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먹지 말으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절대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머리를 밀지 말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성령을 좇아야 사는 것처럼, 그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이 안 해도 되는 거를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특권이지, 세상 사람이 안 해도 되는 거를 우리가 해야만 하는 짐도 아니고, 어떤 멍에도 아닙니다. 그건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그것처럼 나실인이 지금 이렇게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말아야 되고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되고 또 술을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나실인의 특권이지 나실인들의 그 짐이나 어떠한 올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간에 하나님께서 아직 생기지도 않은 그 태아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선포하며 그리고 그를 그렇게 키워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엄마가 그걸 듣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다. 이 아이가 블레셋 사람들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서 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그 엄마는 그 아이들이 야곱이 에서보다 크게 될걸 알고 있었죠.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처럼 지금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지해 주신, 그렇게 미리 가르쳐 주신 아이들의 얘기가 성경책에는 여러 나옵니다. 이 삼손의 경우, 지금 블레셋에 40년 동안이나 그 압제 생활을 했던 그 암흑 같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뻗친 거예요. 어떤 손길이냐면 한 아이를 통해서 아직 생기지도 않은 그 아이를 통해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자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여인이 가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그의 그냥 용모가 사자 같은 용모라 내가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어디서 왔는지 이름이 뭔지 내가 물어보지도 못했고 그 사람은 또 내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보라, 내가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다. 원래 자기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사람인데 아기를 낳는다.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니라. 그러니까 엄마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벌써 나실이니까 엄마도 그 태의 아이에게 그게 가니까 아무 그 술이나 또 포도로 만든 모든 것, 부정한 거 먹지 말아라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해서 주여 구합니다. 그 부인에게 보내줬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우리에게 오게 해서 우리가 낳을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가르쳐 주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기를 갖게 되었을 때 부모들이 동시에 갖는 마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기쁘고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으면. 그리고 그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나.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좋은 엄마, 아빠가 되나. 그것이 또 문제인 거예요. 엄마, 아빠라는 거는 어떤 라이센스를 받아서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엄마, 아빠 되는 게 아닙니다. 아기를 갖고 낳아서 그 아이의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기가 태어나서 그때부터 삶을 익혀가는 것처럼 엄마, 아빠도 아기 낳고 키워가면서 엄마, 아빠로서의 삶을 배워가는 것이고 익혀가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택해서 나실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그 하나님에게 묻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또그 여인이 혼자 앉아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요. 왜? 남편인 마노아가 기도를 했는데 또 하나님은 여자에게 다시 나타나게 했는지 그거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만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셔서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으셔서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해요. 괜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그런 것도 아니고 나중에 보면은 이 남편보다는 엄마 쪽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믿음이 있고 더 총명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노아는 그 하나님의 그 사자를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어떤 면에서는 좀 깨달음이 부족했던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총명이 좀 부족했던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간에 그거는 이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는 얘기가 아니니까 어디까지나 그냥 상상의 얘기고요. 하나님이 두 번째 마노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타나셨을 때도 역시 그 여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자가 이제 또 남편이 없는데 나타나니까 남편에게 알려가가지고 전날에 먼저 그때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부릅니다. 남편이 가서 이제 그 사람에게 당신이 그전에 이 자기 부인에게 나타나서 얘기한 그 사람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다. 내가 그렇다. 그랬더니 마노아가 당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들을 주신다 했으니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를 나실인으로 택하셨다니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만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우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여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독한 술을 먹지 말고 포도나무에 어떤 소산도 먹지 말아라. 뭐 낡거든 말린 거든 어떤 거든 간에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먹지 말아라. 물론 독한 술, 포도즙 다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명령한 거는 다 지켜라. 이 삭도 머리에 칼 대지 말아라 하는 것도 다 지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부모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 위해서 염소 새끼 하나 잡아서 음식 대접을 할 테니까 그냥 가지 말고 식사하고 가세요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네가 비록 나를 붙들고 머물게 하려고 그러지만 나는 내 음식을 먹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올 땐 대개 천사를 얘기하고 하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하고 여호와의 사자하고는 지금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의 형체를 했으니까 지금 처음에 그 부인이 사람으로 소개를 하죠. 그 남편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분간해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고마우니까 이렇게 정말 자기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까 크게 대접하려고 염소 새끼 하나라도 잡으려고 그 마누아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의 음식을 먹지 않을 거다. 오히려 네가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이거는 제사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려면은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아무튼 하려는 대로 염소를 잡아다가 이제 그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제물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노아와 그 부인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기에서 불이 타올라가지고 그 불이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불 속에 여호와의 사자가 같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걸 보니 얼마나 그 겁났겠어요. 정말 기적을 눈앞에서 본 건데 그제서야 이제 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셨구나라고 그가 이제 깨닫게 되고 그 둘이서 이제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렸다 경배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노아의 반응이에요. 그거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봤으니까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죽게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거는 신약 시대까지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살지 못한다. 그러한 생각들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것은 사람이 감히 볼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직접 들으면 보좌를 보면은 그 사람은 죽으리라 생각을 해서 이사야도 그렇고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그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여자가 그 남편을 위로해서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죽이시려면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에게 나타났겠냐? 우리에게 아기를 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 아기를 나실인으로서 하는 택하시고 그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죽이시지 않을 거다. 우리의 재물을 받아주시지 않았냐. 그 불이 그렇게 해서 불꽃이 하늘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이 그 재물을 열납하셨다. 그렇게 해석됐기 때문에 그 여자가 지혜롭게 설명하면서 남편을 이렇게 다독여 준 거예요. 그런 걸 보았을 때 남편보다도 부인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있었다라고 그럴까, 더 지혜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남편에게 나타나지 않고 부인에게 나타난 그 여호와의 사자가 결코 우연이 아니고 뭐 그냥 어쩌다가가 아니라 계획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새도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또 역사하실 때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고 왜 그때 그렇게 하고 하는 거에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나한테는 안 하고 왜 저 사람한테 그 말씀을 주셨을까? 왜 저 사람을 택하셨을까? 우리의 생각, 나의 생각에는 그게 뭐가 이해가 안 되고 왜라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유가 있지 이유 없이 하시지 않고 그냥 뭐 골라 잡아라 하고서는 뭐 우연히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게임 하듯이 주사위 돌려가지고서 뭐 몇 번 나오면은 그거 이렇게 하고, 하나님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연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시는 일도 없고 실수하시는 일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공의 가운데에, 지혜 가운데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은사,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제 그 여자가 잉태를 하게 되고 삼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축복하셔서 그 아이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마하네단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심을 받고, 그리고 그 영으로 그를 이제 하나님께서 키워나가시고 그 아이와 함께 하시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13장에 있는 지금 삼손이 태어나게 된 그 스토리예요. 그냥 재미있는 무슨 영화 스토리, 소설 스토리 같은 그런 얘기지만, 이거는 문제는 정말 있는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사람을 택하시고 사사들을 세우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모든 목적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이 죽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이 망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도 떠납니다. 쉽게도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워서, 그것도 궁극적으로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가서 그제서야 하나님한테 돌아오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을 모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끝까지 가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비춤 받고 매일매일 수정받을 수 있는 은총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에 종살이하고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뭐가 말이 나가기 전에, 행동이 나가기 전에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 벌거숭이 되게 비춤 받음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수정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부자유함이고, 어떻게 매일 그렇게 하고 살아, 매일 어떻게 죄를 토해내면서 회개하면서 그러고 살아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게 특권이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자유함인 거예요. 내가 잘못하는 거를 결과를 보기 전에 수정받는 것이 축복이지요. 사람들은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다 손떼고 당신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거기에서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는 기적이라고 하지만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매일매일 보살펴 주시는 거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게 더 은혜잖아요. 병 걸려서 병원에서 손들 때까지 가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생기 있게 하나님이 매일매일 보살펴 주시고 매일매일 그렇게 해주시면 그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신하며 잠도 먹는 것도 생활하는 모든 거에 있어서 법도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먹고 먹고 싶은 대로 막 먹고 막 술 퍼 마시고 치우쳐서 생활하며 그리고 자기의 정력과 욕심을 따라서 세상 쫓아서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몸을 내어주고 그 정신이 그 몸이 병들지 않고 온전하게 건강하게 살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무모한 얘기입니다. 지금 어른들이 걸리는 가장 큰 병들이 뭐예요? 다 성인병이에요. 성인병은 생활에서 오는 겁니다. 안 걸려도 되는 병에 다 걸리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먹어 적당한 잠과 적당한 음식과 적당한 운동과 적당한 그 모든 그 휴식과 그런 거 다 필요한데 이 적당이라는 게 되지 않고 먹고 싶은 대로 자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자기의 기쁨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그 결과 그 열매를 자기가 먹게 되는 게 뭐예요? 병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이를 갖고 엄마 아빠 되는 사람은 많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은 아마 대개가 크리스천들은 대개 그럴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고 하나님이 주신 아이고 하는 거를 믿음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일 필요한 것, 마노아처럼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를 하나님에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부모는 또 많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걸 볼 때 마노아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총명이나 지혜는 부인보다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를 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이거는 가르친다 이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예요. 가장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우선적인 조건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 삶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러한 부모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아이는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거거든요. 말보다도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고 할 만큼 보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활하는 그러한 데서 오는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그 사상 그런 것들을 영향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고 그래서 문설주에다가 써붙이고 손가락에다 매서하고 목에다 걸어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라가 더 먼저 있는 거예요. 십계명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뭐예요? 십계명을 받은 부모들이 그 십계명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위하는 신이 없이 우상숭배하지 말고 여호와의 그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고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사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 그 생활을 하라가 그들이 먼저 받은 겁니다. 자녀가 받은 계명이 아니에요. 부모들이 받아서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계명들이거든요. 지금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부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내 것이다. 그러니까 독한 술이나 포도즙에서 나오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어떠한 소산도 먹지 말고 부정한 거 먹지 말고 머리에다가 삭도를 대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실 때에 지금 이제부터 너가 그러지 말아라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너가 먹으면 태아에게 그것이 가니까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이 그것이 그 아이가 보니까예요. 영향력이 가니까. 애들 앞에서는 숭늉도 마음대로 못 마신다. 그래요. 왜? 애들은 본받아 하니까. 따라 하니까. 우리가 태어난 아이가 우리가 한국말 하면 아이들이 한국말로 잘하는 거예요. 영어를 듣고 자라면 그 아이들이 영어 발음, 악센트 생각 없이 그 속에서 젖어서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앵무새도 강아지도 영어로 말하는 데서 자라는 앵무새랑 강아지는 영어 알아듣는 거고, 한국말을 하는 데서 자란 강아지나 앵무새는 한국말하고 한국말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됩니까? 내가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서 키워야 되는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포도 소산을 안 먹고 부정한 거안 먹고 삭도 안 되는 그 자체의 중요함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킨다는 그 자세 자체가 더 필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왜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켜야 되는 거.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 가정이 있는데요. 자녀들이 여럿이 있어요. 한 딸은 그냥 성경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부모가 얘기하면 납득이 가든 안 가든 뭐가 어떻든 네 하는 딸이에요. 그냥 하여튼 부모에게 오베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가 그 아이에게는 별로 갈등이 아니고 고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렇게 해야 한다고 벌써 마음속에 받아들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여자 동생은 번번이 모든 일에 왜예요? 부모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왜? 왜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내 뜻대로 하고 싶다가 부모 말에 순종해야 된다 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에 대해서 그냥 네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다 설명해줘서 내가 이해할 때까지 다 기다려서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시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요. 공의로우신 분이요. 내게 대해서 정말 살리시려는, 사랑하시는 그리고 나를 세우시려는 축복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의 말씀에는 절대로 내게 해가 없고 내게 악하고 나쁜 게 없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에 대해서 왜라는 거를 안 하고 해야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일일이 왜요? 왜요? 물어보는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요가 있는 거예요. 요새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하나에 대해서 드리는 엄마 아빠의 마음과 그 공이 옛날보다 정말 비할 바 없습니다. 옛날에는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사회도 불안하고 하니까 그냥 애들이 건강하게 밝게 잘 자라주면은 그게 부모의 기쁨이고 뭐 그랬는데 요새는 아이들을 태어나서 한 살도 되기 전부터 이 아이를 영어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뭐이 아이가 뭐를 도대체가 쬐끄만 아이들 놓고서 이 아이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서 얼마나 아이들을 휘둘리고 부모들이 고민을 하고 그것 갖고 부부가 싸우고 옆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부모들로서는 너무나 절실하게 심각하게 그게 그 아이를 위해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가 아니라 실제 얘기인데요. 아이가 대학 가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그거를 위해서 적금을 들고 보험을 들고 이제 그 여기 미국 같으면은 대학을 위해서 그런 적립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대학 가기 전에 죽은 아이도 있고 그 아이가 대학 가지 않은 아이들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앞길도 모르고 이 아이들의 생애 모릅니다. 저도 그 아이들에 대한 소원이 하나님 앞에 합한 아이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아이들, 그거 하나를 놓고 기도를 하고 왔지만 그 아이들의 삶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은 하나님이 그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두신 키우시는 방법이 다른 것을 내가 양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아이로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시도록 드리는 것이 그 아이를 드리는 거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어렸을 때는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생활로 익히지만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살면서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거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의 그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자기 모습을 보며 애통해하며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훌륭하게 좋은 제품을 만들듯이 근데 마노아가 하나님께 가진 물어본 그 질문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상황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그것을 하나님에게 물어볼 수 있고 그 대답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실수하지 않고 사람 해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사랑하는 삶, 섬기는 삶,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라, 섬기라, 용서하라니까. 받아주라, 기다려주라, 인내하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양육할 때 네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좇아 살아라가 언제든지 먼저라는 겁니다. 왜 이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을 주셨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악행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블레셋에 그 종살이 한 지가 40년이나 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손길을 뻗치셨고, 그리고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마노아라는 사람을 택해서 그 가정에 삼손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행해 주셨고 이루어 주셨고 그것을 알게 해 주셨고 알려주셨고 또 믿도록 또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신 거예요. 마노아가 그 부인을 통해서 들었을 때 다시 그 사람 나타나서 다시 알려주소서 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내게 알려주세요. 기드온이 자꾸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를 들어주신다는 얘기.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항상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듣겠습니다. 깨닫게 하소서 그러면 알리이다.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며 듣게 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입는 자로서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깨달으려 하고 스스로 아는 척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지 듣지 않는지 얼마나 많은 문제 속에서 많이 고민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면서도 왜 하나님한테 가르쳐 주소서 깨닫게 해주소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를 듣지 않는지 그냥 기도만 해놓고 뻥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것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제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삼손의 생애가 태아 그가 생기기 전부터 바쳐진 그 삶은 그의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매일 자기의 몸을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그러한 나다는 거를 언제든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소서. 주의 비천한 계집종이오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하는 그러한 고백을 갖고 그러한 자세를 갖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예배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지키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의 그 출생을 통해서 우리들을 비춤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는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세상을 좇아 살지 말고 세상과 합하지 말고 오직 성령을 좇아서 말씀대로 살도록 정하신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지켜야 되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매일 말씀으로 임해 주시고
깨달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 영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처럼 여호와의 그 영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